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해서 잡히기까지 한 이 사건이 있었던 장소가 어디였죠?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성전이 지금 세 번째 있는데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지금 이 성전,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헤롯은 원래 에돔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었죠. 유대인들과 편하게 지내지 못한 그런 사람이 그 분봉왕이 되어서 로마의 집권 하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수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서 정말 화려하게 지은 성전, 정치적으로 지은 성전입니다. BC 예수님 오시기 전 20년경부터 이 건축이 시작되어서 AD 64년까지 약 건축 기간만 84년에 이르는 역사학자의 그 글에 의하면 성전에 있던 어떤 돌을 재보니까 길이만 12m 그 무게가 100톤 정도 되는 큰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게 이를 데 없는 그 성전에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 성전을 보면 누구나도 경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성전.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성전을 보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 한 제자가 이르되 예수님 저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이 건물들을 보느냐? 이 돌들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건물을 보고 놀랐지만 예수님은 그 건물이 다 무너질 건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큰 성전에서 날마다 특별히 아침 저녁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회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 화려한 성전에서 베드로가 그 성전이 가르치시는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 성전의 주인 되시고 성전이 말하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그들이 잡혀가게 되고 그 이튿날에 그 관리들,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특별히 이름을 거론하는데 가야바도 나오고 안나스도 나왔습니다. 이 이름들에서 여러분 어디서 보신 적 있으시죠? 예수님을 죽인 사형 언도를 내린 그 주범들이 바로 가야스이고 그 가야바고 그 장인 안나스입니다. 이 사도들을 위협하고 있는 세력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과 동일한 인물들이고 동일한 위협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크고 화려한 이 성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있고 화려한 건물들이 있지만 한 가지가 부족하니 뭐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성전이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죽은 성전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두 가지입니다. 5천명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죽은 자들이 그 예수를 대적했던 자들이 그 복음을 회방하고 핍박하고 위협하고 죽이려 하는 일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이 떨어지면 인간의 어둠이 폭로되어서 생명의 역사도 나타나지만 그 죽은 자들이 그 복음을 억제하고 억누르고 박해하는 일도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러 왔다고 했어요? 검을 주러 왔노라.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 내가 복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많은 순간에 칼 끝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염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 잘 풀릴 거다, 잘 될 거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39절에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까지 잃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생명도 잃을 수 있고, 사도 바울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복음 때문에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 안에 육체의 가시, 자기를 찌르고 그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왜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게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는데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하려 하십니다. 그가 부득불 자기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11장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그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수도 없이 옥에 갇혔고, 내가 매를 수도 없이 맞았고, 내가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내가 그 복음 전하는 것, 그것 위하여 수많은 그런 위험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서의 그 위험, 또 여러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내가 많이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내가 목마르고 또 여러 번 춥고 배고프고 헐 벗었었노라, 이 복음 때문에 예수 전하는 것 아니었다면 그렇게 내가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 예수 전하는 것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내가 부득불 내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위협과 그 약함과 그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리어 기뻐한다 그랬죠. 그 아픔 속에서 온전해지는, 임재하시는, 그리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약속을 성취하실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완전하게 그 주님이 나타나시고 함께 하심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이 저주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조금 난해하거나 민감한 부분들을 피해서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이거 복음이에요,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죠. 근데 베드로는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어떤 순간에는 복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는 객관적인 복음이기 때문에. 책 속에 있는 복음이고 사상 속에 있는 복음이고 입술에서만 맴도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어떻게 전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4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은 맞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정도로 그치질 않고 10절 보시면요. 4장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객관적인 복음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누구 때문에? 바로 너희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전한 적이 있었죠. 3장 15절에서 너희가 누굴 죽였다고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저 입술에만 머물러는 사상적인 복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 바로 너희고 나고 우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내가 알 수 있도록, 그 복음은 그저 내 머릿속에만 빙빙 도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를 잡아 끌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는 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처럼 자기 칼을 빼서 죽이려고 하는 위협이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되는 그 복음 앞에서 내가 이제까지 착하게 살고 이제까지 범죄하지 않는 것처럼 나는 느껴졌을지라도 그런데 이 십자가 앞에서 그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지은 죄와 나의 허물이 그것이 창이 되고 칼이 되어서 주님을 찌르고 주님을 채찍질하고 주님을 죽게 한 그 죄가 나의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나의 것이라는 그 복음 앞에 그 눌림 속에서 그 마음의 찔림 앞에 저항할 수 없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눈물과 애통함을 다 주님 앞에 쏟아붓고 쏟아내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 자들로 한편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저 들으면 기분 좋게 만들고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고 박수 쳐주게 만드는 그 정도 차원의 복음이 아닙니다. 전하는 자를 죽이고 싶게 만들거나 아니면 나의 생명의 가치보다 더 빛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드는 능력의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여서 나 좀 고생 안 하려고 나 좀 힘들게 살지 않으려고 날 좀 좋은 평판 얻으려고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런 내 가치체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아름다움, 내가 달려갈 길과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마음까지. 이것은 여러분 성령이 주신 마음입니다. 하늘 위로부터 주신 말씀이 그 속에 있다는 분명한 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서 그 위협을 보고서 할 수 없는 일이죠.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은 이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별한 이 정치적 종교적 상황을 보면 산헤드린은 유대인들 최고의 의결기구고 사법기구고 통치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산헤드린은 청와대하고 국회하고 사법부가 다 합쳐진 것이 산헤드린 공회예요. 그들이 죽이려고 위협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내 속에 심어주신 이 말씀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한 것입니다. 성령이 주신 마음이죠. 그래서 그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비단 종교다원주의적인 상황이나 어떤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갖자 하는 그 정도 차원으로만 여겨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금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예배당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수천 명이 한꺼번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당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면요 일제히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면 전율이 느껴집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옵니다. 그 화려한 그 조명과 그 예배와 그 일제히 한 목소리로 함성을 들이면서 예배할 때 얼마나 우리가 종교적인 감흥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 반대로 어느 구석진 그런 사람이 인적이 드문 그런 상가 건물에 있는 어떤 개척교회를 가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된 시스템이나 음향 장비나 드럼이나 이런 것도 없이 많은 봉사자들도 없어서 이곳저곳 균열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고 많은 그런 연약함이 있는 그런 교회에서 예배를 한번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율을 얻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가 과연 어디서 온 것인가? 누가 주는 것인가? 그 은혜는 과연 사람 앞에서 사람도 만들 수 있는 그 사람이 함성으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정도 차원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조명이 없고 나의 귀를 만족하게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없어도 그 잘 짜여진 그런 찬양팀과 그런 연주, 그런 음악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투박한 복음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 복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가슴을 울리고 그 생명의 복음이 성령의 진동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면 정말 성령이 주신 은혜가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서 오는 것인지, 사람이 만든 것인지, 하나님이 진정 하늘 위로부터 주신 것인지, 네바른 땅에서도 그 주의 복음 하나 가지고 정말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여건 때문에 내 마음이 종교적인 가뭄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에 내 마음이 젖어들어서 오직 사람들은 다 그 복음을 실어버렸던 그 회개의 복음, 정말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고 귀를 막았던 그 마음을 찌르는 그 속에서 정말 생명의 길을 발견하여 저 앞에 나의 심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 회개할 수 있는 기도가 된다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임하신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예배드리고 많은 사람들 큰 교회 가고 많은 사람들 모여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게 하는 것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려하면서 많이 모이라고, 예배 많이 드리라고, 그리고 많이 헌신하라고, 열심을 다하라고 부추기고 도와주고 힘을 주고 그렇게 모이게 만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못하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못 전하게 합니다. 감동은 있는데 예수가 없고 눈물은 있는데 예수가 없고 말씀은 있는데 예수가 없는 그 지경까지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긴 하지만 인간의 것을 그 중심으로 하여서 그 겉을 살짝 덮어버리는, 그래서 그것이 복음인지 인본주의인지 모를 만한 혼미하게 만드는 그것을 사단이 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신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복음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붓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알고 정말 압도되는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서 내가 내 마음이 내 삶 전체가 다 조각나고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해체되는 느낌으로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이 밤을 통촉해 주시고 이 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의 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이 회개의 복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영광이 나타난 복음은 육적인 사람들은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18절 보시면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관건은 그것입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혹은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서 그것이 두렵고 위협에 무너지고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는가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주께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는가, 주님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 속에 심겨졌는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참 많은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보이죠. 사랑할수록 연약함이 보이고 그것이 보일수록 우리는 기도로 깊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빨리 그 좋은 교육자분 하나님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그 관심을 두는 것마다 지금 다시 보수해야 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는 그런 자리들, 그런 부서들이 다 속속들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마치게 하시는가? 아닙니다, 주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왕성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하고 결핍된 것은 성령으로 내 속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 은혜가 결핍되었습니다, 주님. 그 진실한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깨워 주시옵소서. 사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 놀란 능력으로 일어나 오직 주 영광 볼 수 있도록 나를 깨워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통치하는 능력의 역사로 나를 이끌어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눈물로 그 기도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속에 심겨져야 세상을 이기고 오직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소명,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사람이 하는 말과 사람 앞에서의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의 삶이 과연 우리가 어떤 말씀을 따르며 누구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과연 기도는 누구 앞에서 하는 기도이며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사역들은 과연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인가? 누구의 말이 우리 속에 주장되어서 누가 보는 그 평판에 내가 두려워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것인가? 우리는 사람이 본다 했을 때 사람이 수근거리는 그 말이 두려워서 우리는 열심도 내고 기도도 하고 오래 앉아 인내하고 참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우리가 의식해야 할 유일한 청중, 유일한 감독자, 유일한 목자, 유일한 구원자여 판단자이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주장하여서 그 사람의 말,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은 곧 사단의 말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가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느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그랬습니다. 제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의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인간의 말이었습니다.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인간의 말이었습니다. 근데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죽어도 부활하리라. 십자가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 수치 가운데 어떤 때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것처럼 그 가난 속에 질병 가운데 내버려두신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하실 때도 있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 지금 다 알 수 없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 보시면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니 어떤 말씀이냐면 40년 동안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장애인으로 살고 앉은뱅이 그리고 수치받는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들이 흠모하지 않는 거지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평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그 평판, 하나님 나라의 그 쓰임,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은 뭐냐면 그 화려한 성전은 있지만 참성전 되지 못하는 그 초대교회에 다시 성령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는 부흥의 그 진원지로서 그 성령의 진동의 그 지렛대 역할로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고침으로 5천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 사람 삼아주셨다. 사람이 볼 때는 다 버려진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고통과 수치가 가득했던 사람.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그 놀랍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붙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세우시고 참성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처럼 앉은뱅이가 되어서 일어나는 그런 기적은 없다 할지라도 공통된 그 5천 명이 받은 은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 공통되고 동일하고 함께 공유하는 한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암덩이 같은 그 죄를 주님께서 도말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 암덩이, 그 굳은 마음들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 우리 영혼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도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 주셨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원한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그 5천명과 그리고 그 40여 세 될 동안 앉은뱅이 되었던 사람과 지금 우리가 공의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주님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하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흐른 그리스도의 보혈이 증거가 되어서 어떤 위협과 어떤 환난과 혹은 유혹과 어떤 어려움이 우리 속에 와도 오직 주의 말씀 힘입어 일어설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이 흉악한 그 죄의 세력이 우리 속에 밀려와도 능히 이기게 만드는 복음이며 어떤 세상에 그런 어려움과 그 괴로움도 이길 수 있도록 승리를 주는 영원한 승리의 복음인 줄을 믿고 주님 앞에 끝까지 받은 말씀 지키며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